요한복음 읽을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은 심오합니다. 문체나 문장 구성은 심오하지 않은데 내용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또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들었던 이 마음의 생각은 야, 이건 인간이 도저히 자신의 경험과 머리로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어렵습니다. 내용이 매우 심오합니다. 요한복음이 처음 쓰여진 것은 주후 95년경으로 알려져 있죠. 그때쯤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대략 60년에서 65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60년에서 65년이 지난 다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저는 그때 당시 교회들의 반응은 기다리던 책이 나왔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를 하죠. 그런데 요한만 남아서 늦게까지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 순교하고 그 다음 세대가 살도록 요한은 살았는데 이 요한이 아무 글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전하질 않는 겁니다. 의아했을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글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이 나왔을 때 아마도 교회들은 요한복음이 정말 기다리던 책이었다 이렇게 반응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여러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얘기하지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흥미롭죠. 아마도 요한이 너무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책의 의미와 권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글을 읽는 요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자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가 그의 품에 안겨있을 때 다락방 이야기죠.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헤어진 다음에 60에서 65년 후에 기록이 된 거죠. 자, 여러분 혹시 한 30세쯤 되신 분들 앞으로 65년 후면 몇 세 되시겠습니까? 95세 정도 되시겠죠. 그때 지금 30세 때 있었던 일을 얼마나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잠시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5세 되신 분은 우리 중에 많이 예배를 지금 현장에서 못 드리실 것 같아요. 한 85세 되신 분, 65년 전에 20세 때쯤 있었던 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어떤 부분들은 아주 잘 기억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기는 도왔어요. 85세 되신 분이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만주에서 독립을 맞이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독립을 맞이하고 한 40일 동안 어떻게 귀국했는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기억해서 생생하게 85세가 되어도 그냥 마치 그 앞에서 그 일을 동영상을 보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60여 년 동안 엄청나게 깊은 신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은 시간은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동생쯤 되어서 마리아 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한 그 5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요한이 정말 깊게 예수님의 일을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심오합니다. 여러분, 올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 심오한 요한복음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이거를 알고 있어야 요한복음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꼭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 저는 이 구조 하나로 요한복음을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구조를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건 죽음, 다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돌아가신 것은 회귀, 리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셨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작은 시각에서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정리되지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생물연도라 그러죠.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부개 괄호 열고 출생연도, 그 다음에 사망연도 이렇게 나오죠.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은 사망연도가 열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죽은 것으로 그 사람이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의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 영원하셨던 분이 내려오셨다가 그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 품으로 리턴, 회귀, 돌아가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적인 인물들도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유유히 내려왔다가 뭐 환인, 뭐 환웅, 뭐 이런 분 같은 분들, 뭐 우리 그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런 인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모습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을 대표할 수 있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되신 점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기록에도 어떤 역사에도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요한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생각을 관조라 그러죠. 관조, 좀 띄어놓고 보는 겁니다. 좀 띄어놓고 보는 것이죠.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 시에 우리나라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군지 한번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세 소절로 되어 있는데 두 소절만 봐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님의 시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에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시입니다. 관조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요한복음하고 비슷해요. 아마 요한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풍, 인생 소풍 왔다가 그 소풍 끝나고 재밌게 있었어 하고 돌아가리라. 관조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관조해서 보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이건 단순한 관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시각은 단순히 좀 떨어져서 보니까 뭐가 좀 더 잘 보이더라가 아니라 그 안에 영생이라는 큰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이 문제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주간 축연 보시나요? 보시는 분이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주간충년 보시나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년교회의 많은 광고는 주간충년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면으로 보시든 아니면 온라인에 들어와서 보시든 주간충년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이제 3주째 오늘 세 번째 나오는데 오늘 거는 꼭 보셔요. 주간충년에 연재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충년 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년 동산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했고 오늘 주제는 자연장에 관한 주제입니다. 제가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익혀가는 과정 속에 충현동산에 자연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이 마음이 많이 갔어요. 야, 이거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장을 하던 우리 과거의 습관에서 또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매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화가 저희 어릴 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몸이 다시 살아나니까 매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은 공간에 화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장소에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자연장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자연장 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동의해줘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넓어질 수 있죠. 우리 생각이 너무 좁아서 우리 인생을 너무 작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얽매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넓은 시각을 제공해 주면 사람이 좀 흐리멍텅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넓은 시각을 제공해 주는데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슴 뛰게 만들어요. 그 영생을 붙들고 지금을 신나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책인 겁니다. 넓은 시각과 그 넓은 시각을 가지고 가슴 뛰게 살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을 주는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의 그 부분 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자 본문을 펼치셔서 본문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든지 알아듣게 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까? 제 생각은 후자입니다. 자 13절에 가니까 이렇게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이게 이제 여러분 대부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이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려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꼭 남아있어야 됩니다.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 15절에 나오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바꾸어 설명하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 순간에 조금 한번 웃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번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실체는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화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가 내 마음속에 살짝 스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있어야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작용이 되고 그 말씀의 근거가 돼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은혜를 받은 참모습인 것이죠. 자, 이제 오늘에 적용해보면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이 말씀이 기억이 되어줘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처럼 노뱀을 뜬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광야 사건을 한번 돌아가보십시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가 배경인데 광야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 뱀 사건, 불뱀 사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죠. 왜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돼 있냐면 성경을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빠른 길로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모세가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 방식으로 불뱀을 보냈는데 이 불뱀이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죽게 됐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 형식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들어올리라. 그러면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긴 내용이 아니에요. 짧아요. 4절에서 9절까지밖에 안 됩니다.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자, 민수기 21장 9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장대에 달아 들어올린 거예요. 이 들어올리니까 그 들어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서 물렸던 그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자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관해서 그 모습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이 능력을 마치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회복이 된 것과 같은 역사에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될 듯 하십니까? 되셨습니까? 네.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죠. 여러분 이제 뭐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면 느보산에 가죠. 느보산에 가면 모세 기념기회가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참 모세 멋있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야. 저는 왜 안 됩니까? 이런 말을 달질 않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38년,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 앞에 갔는데 가나안 땅 보여만 주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토로할 만도 해요. 참 모세 대단하죠. 그런 모세의 느보산 사건 중에 느보산에 가면 뭐 요즘 이제 순례객들이 가는 거죠.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 거 가보신 분도 꽤 되실 거고요. 거기 가면 노뱀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냥 제가 오늘 사건을 더 한 번에 기억시키도록 요 유명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상징이죠, 상징. 상징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들었던 이 노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사건과 연결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힌 상상이죠. 뱀이 이렇게 말려오다가 위에는 쫙 펴져가지고 십자가처럼 이런 상상을 동원한 겁니다. 너무 정확한 상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위한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들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상상을 넓혀야 됩니다. 단지 십자가에 들린 요것은 지상에서 조금 더 들려 올린 모습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아주 높이 들어올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올립니까? 하늘 보좌까지 들어올리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어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모세가 든 노뱀은 저 정도밖에 안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인자를 올리는 그 들림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셨죠? 네, 그러면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 높이 들림받은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하리라. 그래야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였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사함과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그 인자가 하늘 보좌 위까지 올라가셔야 그 보좌에서 통치를 하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높이 들려주신 예수님 높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기에 배경이 하나 더 있어요. 요것까지 하고 가십시다. 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막 그 하늘에 이런 이야기 막 글도 써지고 꿈도 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이런 그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인자란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난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자, 그 인자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요 인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이 앞으로 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분이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그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어떻게 되매?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높이 들림을 받아서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십자가에 고통을 치고 그 고통을 당한 다음 하늘 위로 올라가셔서 보좌에서 통치하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인자가 이제 왜 들려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하겠노라?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끌어 같이 들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영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이고, 인자가 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인자가 들렸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둘 때, 그 사실이 나한테 살아 움직일 때, 나를 이끌어서 인자가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두어 가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들린 것은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었는데, 우리를 이끌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 높이 들려진 인자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이끌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이고요, 그 다음이 그 유명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앞부분이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밤 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교훈을 얻었던, 거듭남에 관한 교훈을 얻었던 사건이라는 사실도 잠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 3장이니까 앞을 보시게 되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인생 교훈을 얻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준 인생 교훈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금 뒤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Born again, 거듭나셨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야?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우리 어머니는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니고데모가 그렇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거듭나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그 방향이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위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 때문에 땅의 것을 피할 수 없지만, 땅으로부터 완전히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안에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이 생각과 정신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과 2절 위의 것 얘기 나오죠. 자, 한번 자막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자, 골로새서 좀 1절과 2절을 봤는데 10절 올려주시고 제가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랑하는 중요가족들, 매일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자가 들림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이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끈다. 아, 여러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뭐 찾으셨거나 자막 보셨죠? 한번 읽으십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자가 들리셔야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위의 것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자가 들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높아지는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좋지 않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에게 많아요. 욕망이 욕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다 포기해버렸어. 그건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근데 성경은요, 건강하게 높아지기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 인자를 따른 이끌림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인생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높아진 것은 제가 보니까 반드시 떨어져요. 자기 위치를 끝까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지겠다는 건 과욕입니다. 과욕. 그 과욕 뿌리다가 더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높아진 그 모습은 그대로 하는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떨어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갈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보람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건 마지막 날에만 살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요, 지금부터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들릴 때 그 인자와 함께 나도 이끌리는 겁니다. 그 인자와 함께 이끌리는 인생은 그때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넓게 볼 줄 알아서 작은 일에 매이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보면서 넓게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이 우리를 계속 움직여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들리시면서 우리도 들어 올리십니다. 그 올리신 이후에 받은 영생에 합당한 삶을 이 시간 이후로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